우리 룻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족보로 끝납니다. 족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가 있다는 건 뭡니까? 이제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마태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마지막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왜 마태가 제일 처음에 시작에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아브라함,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의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계속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그 후손 중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그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이길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정말 소망이 없는 자녀가 없는 가운데에도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그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에 마지막 순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아담에게 후손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신 그 약속들이 다 성취된 거예요.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년수가 몇 년인 줄 아세요? 보통 우리가 BC, AD 할 때에 그 기준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마이너스 4 하긴 하지만, 그냥 하면은 보통 영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BC라는 것은 뒤로 하나씩 하나씩 가는데, 여러분 유다가 몇 년에 멸망했냐면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뒤에 예수님이 몇 년 뒤에 오신 거예요? 586년 정도 뒤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거의 600년이에요. 우리가 조선 왕조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 지금 조선이 문 닫은 후에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정통입니까?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전주이씨 많으실 거예요. 전주이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최근에 봐도 뭐 유럽을 보면 아직도 그 왕권이 있는 나라가 있고 왕권이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왕이 있을 것 같은데 왕이 없고, 왕이 없을 것 같은데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왕이 있을 것 같은 나라,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여러분 다 1900년대에 그 나라가 투표해가지고,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이제 왕인권을 다 문 닫았단 말이에요. 자, 그 나라들이 다시 여러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라는 건 알 수가 없지만, 그 왕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한 500년 이상에 단절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렇게 다윗의 왕위가 다시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인이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확인하게 되냐면, 오늘 뭐 우리가 이렇게 룻기를 계속 묵상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길이 없고 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아주 잘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이야기한다면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없습니다. 중세에도, 로마 시대에도, 중세까지 왕국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노예예요. 조선도 소수만 양반이지 대부분 뭐 평민도 별로 없고 노예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신분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애굽과 같이 강대한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 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매일매일 반복해서 매년 반복해서 그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는 증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 하나님께서 좀 기적을 주시지만 그들이 정말 믿을까요? 따를까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준 바로 증거가 너희들 눈으로 확인하니까 항상 그것을 기억하여 예배하라고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시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냥 힘센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깃발 딱 꽂으면은 내 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어요, 이렇게. 물론 갈렙처럼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이가 있지만은 하잖아요. 내가 앞에 서겠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냥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별로 공동체별로 이렇게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물론 정복 전쟁을 할 때는 다 같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지키는 것, 그 땅에서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또 유다의 지파에 속한 그 가문들이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은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열두 지파가 각 가문이 각 형제들이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배경이 되는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이것은 장자권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함께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형이 자식이 없으면 자신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형의 가문의 이름을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 그 땅을 지키고 거기에서 가문을 이어가는 그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천국에서의 그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약시대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가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 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전달되어지는데 여인들에게는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손을 낳아 가문의 이름을 잇는 것,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여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의 집은 나오미의 가문은 이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일단 땅이 없어요. 고향 땅을 떠나왔어요. 떠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팔고 왔겠죠. 누구에게 줬겠죠. 뭐 희년이 있으면 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그 희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자녀들, 남자 형제가 없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게 지켜달라고 할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뒷부분을 보면 룻기 뒷부분을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처음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아들 하나 보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면 내가 이득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딱 알고 보니까 오히려 돈을 내어서 땅을 사주어야 되고 자기 아들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나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할 마음은 솔직히 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도 너희들 나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데리고 같이 출발했지만 그냥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가 아들을 지금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너네들한테 어떻게 보낼 수 있겠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 이방인 여인 너희들한테 어떻게 나를 힘든 고향 땅도 아닌 곳에서 나를 봉양하라고 하겠느냐. 나미도 양심이 좀 찔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1장 11절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고 두 며느리도 나오미를 정말 공경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저주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나와 너희들이 동행하면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나오미가 지금 그냥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돌아가라고 하는데,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는데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돌아가는 것을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같이 가겠다고 지금 그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는 진짜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가문적으로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냥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결혼도 커버넌트예요. 그래서 남이지만 동시에 그 커버넌트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며느리 중에 한 명은 갑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먼저 나오는 이름이 오르바고 나중에 나오는 그 이름이 룻이에요. 여러분, 누가 첫째 며느리인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성경에 누가 첫째 며느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 순서들을 보면 1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누가 첫째 며느리인 것 같아요? 오르바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첫째 며느리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미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혼자인 것 같아요. 아니, 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생색도 안 내고 진짜 말도 안 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결단한 룻을 데리고 고향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남이에요. 아무것도 뭐 어떻게 뭐 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한마디로 진짜.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결론적이게 한다면은 이 오벳이라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나오미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잘 아는 이웃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왜 이웃 사람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줄 아세요? 룻기 4장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한 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오미하고 오벳하고 연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로는 연결돼요? 그 약속으로는, 말씀으로는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돌보아 줄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분명하게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